하나님의 비상기도 네트워크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늘 주님 계시옵고 부족한 우리가 더욱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살벌하고 무섭고 예측할 수가 없으니 기도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으니, 내 자신 안에 더러움이 있고 죄가 있으니 어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인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정을 앞둔 그들의 왕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비상중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 국가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공격에 맞서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많이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콘텍스트도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큰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왕의 승리에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목자로서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잘 돼야, 영적으로 살아나야, 강하게 지켜줘야 여러분도 살기 때문이에요. 왕을 위한 백성들의 중보 기도가 다윗의 시로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드린 중보 기도를 듣고 다윗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운율에 맞춰서 찬양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첫째,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합니다.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우리는 이 환난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분명합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적의 대침략이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흔들릴 정도의 무서운 적의 침략을 막으러 나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온 힘을 모아 기도합니다. 힘든 시련이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응답하실 것을, 왕에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부터 기도에 대한 확신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확신은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다윗 왕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도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형제들의 중보를 느낍니다. 기도의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나도 뜨거워지고 나도 은혜를 받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도는 기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혼연일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온몸의 전율로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2절 읽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와 시온은 모두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바로 예배처이죠. 거기에 말씀의 언약궤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영적인 센터였습니다. 영적 버팀목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곳이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항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무서운 영적 전쟁과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기도에서 예배자는 승리자임을 선포합니다. 3절,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제와 번제는 한마디로 희생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죠. 희생제사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고 가는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네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윗이야 한 번 두 번 예배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환난 중에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평소에 기도가 많이 쌓인 사람입니다. 평소에 늘 예배하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의 내공이 평소에 쌓인 사람은요, 비상시에 옆에서 조금만 중보해주면 불같은 그 응답을 받습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을 경험하려면 매일매일 기도의 내공을 쌓아놓고 예배의 내공을 쌓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같은 엄청난 불같은 기도 응답도 그들이 날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제단, 이 예배 시간 매일매일 할 때 지리하고 답답해 보이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쌓아올린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공에 축복과 은혜를 부으세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응답을 주세요. 네 번째로 백성들의 이 중보 기도에는 왕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왕의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 완전한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한두 번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전쟁에서 완전하게 통쾌하게 이기는 것입니다.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는 완전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소원대로 모든 계획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의 마음을 동기화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윗도 원하니 내가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실 수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동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찬양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다윗이 이게 딱 생활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욕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그는 자기의 소원으로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과 일치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와요. 어떤 역경을 뚫고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다윗의 진실성을 100% 믿고 있어요.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그들은 믿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오는 축복이 선포가 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기도라는 말은 다윗의 기도가 크고 많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응답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안 한 사람은 응답받은 것도 없고 기뻐할 일도 별로 없겠죠. 모든 기도, 무수히 많은 기도를 하니까 무수히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냥 왕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 제목 만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이미 그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기도를 흡수하거든요. 기도가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조금만 중보해줘도요, 막 불같이 살아나요.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개가를 부르며, 왕의 승리는 나라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승리는 백성들의 승리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가 승리해야 여러분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지도자를 어디 가서 욕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승리하면 그 승리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모두 춤을 추며 개가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됩니다.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기름 부으신 자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이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를 내리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으신 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인 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승리, 기름 부은 자의 승리를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데 걸쳐놓은 다리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믿는 구석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고 혹시나 몰라서 다른 데 막 보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7절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와 말은 그 당시 최첨단 무기죠. 군대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강대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를 가름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핵폭탄 같은 거죠. 당시 이 병거와 말을 많이 보유한 나라의 군대는 주변 국가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그 무기들을 믿고 교만했어요. 그들은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할까 봐 여서였죠. 인간은 조금만 힘이 생기면, 병거와 말이 생기면 그걸 의지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문제는 가끔씩 이 병거와 말을 적당히 믿고 산다는 거예요. 병거와 말은 세상이 자랑하는 힘입니다. 내 학벌이고 부동산이고 재산이고 인맥이고 부모 배경입니다. 이런 것들을 믿고 자랑하고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어요. 힘이 센 자가 반드시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그 자연 법칙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 힘이 센 동물만 살아남았다면 한국산은 호랑이로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는 다 사라지고 그 힘없는 노루와 고라니만 남았어. 힘이 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병거와 말을 자랑하는 자는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다르냐?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병거와 말을 가진 적에게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데 전혀 기죽지 않아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배짱이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병과 말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과 말, 인간끼리 전쟁할 때 대단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병과 말들을 그 만대에 가까운 이집트의 그 병과 말들을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은 단 몇 초 만에 수장시켜버리셨어요. 인간들이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우리한테 태산 같아 보이지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힘과 질서를 다 장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판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이 힘들수록 자꾸 하나님을 자꾸 작게 보는데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뉴스보다 말씀을 더 오래 봐야겠어요? 안 봐야겠어요? 자꾸 뉴스를 한 두세 시간 보고 성경을 10분 보면 하나님을 믿기 믿는데 작게 믿게 돼요. 그래서 뉴스를 안 볼 수는 없지만 뉴스를 10분 본다면 여러분 한 두 시간은 기도하고 말씀 보셔야 돼요. 그러면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 젊은 애들 말로 쫄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8절 보세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물리적인 힘을 자랑하던 그 태산 같은 적들은 오히려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겠지만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은 우리들은 은혜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태산같이 크고 강하던 이집트, 바벨론, 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사라졌는데 그 콩알만한 이스라엘은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이 땅에서는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약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엄청나게 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은 당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에게 나눠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너무나 간절하고 긴급한 비상기도 요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게는 길이 안 보입니다만은 하나님에게는 길이 보이고 내게는 힘이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절박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백성들의 기도가 다윗 왕을 덮어줍니다. 다윗이 살면 백성들도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승리는 또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시편 20편이 비상 상황에서 드렸던 절박한 중보 기도인데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결코 예기치 못했던 사건들이 갑자기 터져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죠?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비상상황, 위기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신실한 그의 믿음의 자녀들을 깨우셔서 비상기도 네트워크를 가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신비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비상기도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숙박지로 만들었을 때 전 미국이 분노했죠. 그렇지만 당장 일본에 반격할 수 없었던 것이 유럽의 독일 전선과의 전쟁에 지금 주력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전쟁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일본군에게 한번 기선제압해 줄 필요는 있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특명으로 둘리틀 폭격기 편대가 거의 자살 공격에 가까운 도쿄 공습을 시작합니다. 그 중간 급유도 받지 못하고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폭격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총 이런 거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모든 무게를 다 버리고 전투기 편대도 호위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투기 편대 그 기름통으로는 거기까지 날아가지도 못해요.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돌아올 기름도 없어요. 끝나고 나면은 중국 어디 가서 그냥 불시착해서 장개석군의 도움을 받아서 돌아와야 되는 아주 자살 미션입니다. 그런데 그 폭격기 중에 하나에 탑승했던 제이콥 상병의 어머니가 미국에서 그날 밤 아주 이상한 꿈을 꿉니다. 자꾸 공중에서 아래로 자기가 자꾸 아들이 내려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갑자기 잠을 깼어요. 그런데 이 둘리틀 작전이 워낙 극비리에 붙여진 작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가족들한테도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 중 그 누구도 아들들이 어디 가서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날 밤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자기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밤새 하나님께 간절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났는데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후에 그녀는 며칠 뒤에 그녀는 그날 바로 아들이 탄 폭격기가 도쿄 폭격 미션에서 일본군 대공포에 의해서 격추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시간을 계산해 본 결과 바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깨워서 기도하게 한 밤이 그 밤이. 그런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던 그 순간은 아들이 격추된 비행기에서 기적같이 낙하산으로 탈출한 순간이었어요. 낙하산으로 탈출한 병사가 몇 명 안 되는데 기적같이 이 아들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며칠 동안 계속 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영적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녀가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9절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그녀는 더욱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녀는 몰랐지만 이미 낙하산으로 탈출했던 그녀의 아들 제이콥은 이미 다른 미군 몇 명과 함께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사야서 50근데 나중에 아들과 만나서 한 얘기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을 듣고 중보하던 그 시간에 일본군 감옥에 갇혀있던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같은 말씀을 주셔서 아들 제이콥이 그때 전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며칠 뒤에 아들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본군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국방성에서 어머니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천사들이 너의 아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으며 그때부터 마음의 부담이 말끔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둘리틀 폭격기 편대는 워낙 도쿄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에 포로가 된 미군 폭격기 병사들은 거의 다 처형당했습니다. 아들이 갇혀있던 감방에서도 4명 중에 3명이 총살당했는데 아들 제이콥 상병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개입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실 뿐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셔서 전쟁이 끝난 뒤에 아들 제이콥 상병은 일본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 전도자로 큰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급박한 상황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한 영적 부담감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기도의 사람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큰 위험이나 재난이 닥쳐올 때 긴급한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마귀의 공격으로 분열된 교회나 선교단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의 부담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떤 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고 육체의 질병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기도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 부담감을 주실 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즉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의 상황을 가슴속에 여러분에게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상기도 네트워크로 불렀을 때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목사님들 중에 토니 컴팔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그분의 설교와 책과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아마 금시대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는 가장 탁월한 개인 복음 전도자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며 신학교 교수며 또 파워풀한 설교가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분이 미국의 한 중서부 도시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장거리 운전을 하고 가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설교 전에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강사 대기실에서 이렇게 장로님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이렇게 손을 얹고 강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 시간 정도 중보 기도를 해주는 것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좋은 전통이죠. 그래서 컴팔라 목사님도 오케이, 그리고 딱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받는데, 처음에 한 30분은 한참 컴팔라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 중보 기도를 하더니 갑자기 몇몇 장로님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 우리 교회 어느 성도의 남편 짐 맥스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에게는 착한 아내와 아이 둘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직장도 이곳저곳 해서 방탕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그나마 이제 가정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메이플 스트리트 34번지에 사는 짐 맥스웰을 구원해 주세요. 주소까지 불러주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생전 자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토니 컴팔로 목사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제가 강사로도 황당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데 막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짐 맥스웰을 구원을 위해서 막 기도가 한참 끝나고 나서 이제 일어나니까 한 장로님이 좀 민망했나 봐요. 그래서 겸연쩍게 말하기를,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됐다고. 그 짐 맥스웰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중보 기도해 왔는데 부인이 너무 신실한데 남편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 장로들이 너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만 목사님에서 중보하다 이게 터져 나왔다고. 미안합니다. 목사님 놀라셨죠. 아, 목사님. 아, 괜찮다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그 짐 맥스웰 집안 사정하고 이름하고 주소까지 정확하게 30분 동안 그 기도를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를 잘 끝내고 이제 차를 몰고 빠이빠이 하고 이제 그 도시를 떠나려고 나오는데 이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누가 어떤 남자가 히치하이킹을 하려고 손을 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보통 미국에서는 히치하이커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안 태우거든요. 스토니 컴팔로 목사님도 자기 평생에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차를 세우고 그 사람을 태웠어요. 또 차를 몰고 가면서 서로 통성명을 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서, 난 토니 컴팔로 목사야, 당신은 이름이 어떻게 될까? 남자가 짐 맥스웰입니다. 그 순간에 컴팔로 목사님이 소름이 끼치면서, 당신이 짐 맥스웰이요? 착한 아내와 아이 둘이 있는데 술만 먹고 이 직장 저 직장 방황하는, 아내는 아무 교회 다니는 짐 맥스웰이 당신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남자가 기겁을 해가지고, 당신이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토니 목사님이 두말 않고 영화 다이하드처럼 차를 유턴시켰어요. 끽 돌리더니 차를 몰아서 어디로 갔겠어요? 메이플 스트리트 34번지로 달렸어요. 가면서 말했습니다. 잘 들어요 짐 맥스웰 씨, 나는 토니 컴팔로 목사예요. 당신은 전혀 모르겠죠. 나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5대양 6대주에서 전하면서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아주 친한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 만나게 해주셨고 당신에 대해서 다 알려주셨어.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당신한테 지금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이런 비상수단을 쓰셨는데, 나 굉장히 바쁜 사람이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이 거절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알겠어?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지어 보였어. 완전히 기선을 제압당한 짐 맥스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 마침내 차가 메이플 스트리트 34번지에 딱 서니까 남자가 또 놀래서 물었어. 목사님이 내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 내가 말했지 않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당신이 이제 딱 걸린 거야.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당신의 결단을 기다린다. 그때 집안에서 차 소리에 놀란 부인과 아이들이 뛰어나와서 부인은 토니 컴팔러 목사님을 알아보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기가 질려 있습니다. 한동안 그 부인과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던 짐 맥스웰이 마침내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와 그 집에 구원이 임했어요. 이 짐 맥스웰 부인의 그 애절한 기도와 그 교회 장로님들의 간절한 비상기도 네트워크가 가동이 되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제가 미국 교회에서 섭외받아서 알지만 섭외하기 정말 힘든 강사예요. 토니 컴팔러. 이 바쁜 사람을 딱 고속도로 입구에서 그 사람은 집에서 도망치는 그 짐 맥스웰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기적같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중보기도와 지상 중보기도 동역자들의 중보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이 비상중보기도자들을 깨우세요. 기도 네트워크를 가동시키셔서 이에 대처할 준비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그 비상호출 명령을 성령의 사람은 즉각 캐치합니다. 토니 컴팔러 목사의 경우처럼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이 비상기도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어야만 돼요. 첫째,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기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옛날 어린이 만화 주제가 가사처럼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비상기도 네트워크가 가동되거든요. 아, 한홍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원 가능한 모든 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비상기도 네트워크를 다 깨우세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십니다. 동시에 마찬가지 저도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선가 또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깨우십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하게 깨어있으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빛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밀한 음성, 강한 영적 부담감을 느끼려면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성령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의 핫라인을 항상 켜놓고 있어야 돼요. 크고 작은 일에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중보기도자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혹시 알아요? 그 토니 컴팔러 목사님 붙잡고 막 그 짐 맥스웰 기도한 장로님들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거든요. 이번 특세 40일을 통해서 유사시에 여러분의 비상기도 네트워크망으로 가동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이 비상 네트워크 감시망을 딱 켜놓고 있으면 어떤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중보기도 동지들의 기도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비상시국입니다. 나라가 비상시국이고 우리의 인생이 비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버틸 수 있습니까?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가 비상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